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에서 영문학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구글을 제소했다는 소식 오늘 워싱턴포스트하고 뉴욕타임즈 뭐 이런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머리 기사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인터넷 검색 회사이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이죠. 구글사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에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마그레트 베스타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오늘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예, 베스타거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처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글사가 반독점법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위반을 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인터넷 온라인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걸 검색할 때 이 검색 결과창에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들 검색 서비스보다 더 먼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검색 엔진을 조작해서 예, 자사 트래픽 그러니까 이 온라인 접속량을 늘렸다는 겁니다.
네. 자, 또 그런 방식을 써서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 구입을 유도했다는 혐의까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글이 경쟁업체의 트래픽을 자사로 돌리면서 이 검색과 함께 상품 구입 사이트, 여행 광고 사이트 등으로 유도해서 이 막대한 부당이 등을 챘겠다는 건데요.
네.
예, 베스타거 위원장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앞으로 이 상품 광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대 인터넷 사용자들의 구글 이용률 어떻게 되나요?
예, 미국인은 약 67%가 이 구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비율은 유럽으로 가면 껑충 뛰게 됩니다.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90% 이상이 구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구글사가 이번에 스마트폰과 관련한 혐의까지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구글사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예, 유럽연합은 이 구글사가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같은 자사의 휴대전화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대표적 주자로는 한국의 삼성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글사의 이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81%고요. 애플이 15%,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라면 이제 뭐 현대인의 일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글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네요.
예, 베스타거 위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예, 베스타거 위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이 휴대용 컴퓨터 기기는 이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어떤 한 회사의 반경쟁적인 행위로 어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글사의 반독점법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유럽에서 구글이 반독점 혐의를 처음 받은 건 지난 2010년의 일인데요.
네.
예, 당시 영국과 독일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 구글이 반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 당국에 제소를 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해서 일단의 검색 업체들까지 가세해서 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동안 계속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구글 측에 세 번에 걸쳐서 이 개선안을 전달했고요.
네.
예, 지난해 2월에 구글이 유럽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반독점법 위반 건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새로 취임한 베스타거 위원이 구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오늘 그 예비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예, 구글에 대한 공식 제소가 결정됨에 따라서 구글은 앞으로 10주 동안 이 변론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최종 결정은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유럽연합은 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들에는 연 매출액의 약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이 660억 달러에 달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최고 66억 달러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구글이 그동안 유럽에서 해오던 사업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구글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예, 아직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예, 인터넷 블로그에 이 회사 임원진이 자사의 경영 방침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는가 하면은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제한 휴대전화 업체들과의 제휴는 이 소비자와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각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반박하면서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구글이 이 미국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번 유럽연합의 발표를 쉽게 지나치긴 어렵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 베스타거 위원회 발표가 나온 직후 다니엘 세플베다 미 국무부 경제사업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구글사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경쟁시장에 대한 규정 절차, 또 공정한 조사와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유럽연합의 이런 발표가 나오자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오전 거래에서 구글사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자, 이달 들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이제 미국은 서서히 대선 열기가 달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독주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동공화당은 여러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에 대한 여론조사도 자주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소 뜻밖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USA Today 신문과 이 보스턴에 있는 서폭 대학교가 지난주 미국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예, 내년 예비선거에 투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원들과 무소속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공화당 지명자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가? 이 질문의 승자는 바로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였습니다.
네.
예, 바꿔 말하면 이 공화당원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패자인 셈입니다.
네. 그동안 이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뭐 작은 면이나 인지도 면에서 또 가장 유력한 공화당의 대권 주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다소 의외의 결과입니다. 자, 다른 공화당 후보든 누구였습니까?
네, 공화당 내에서 대권 도전을 가장 먼저 발표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을 비롯해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있고요. 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컴퓨터 정보 기술 기업인 휴렛 패커드사의 전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 모두 16명을 놓고 시민들에게 지지와 반대 의견을 물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들 중에 공화당원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예,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였습니다. 스콧 워커 주지사는 아직 대권 도전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가 공화당 대권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9%의 지지를 얻어서 선두를 차지했고요.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 씨를 후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도 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군엔 누가 있습니까?
예, 크루즈 의원과 랜드폴 의원, 벤 카슨, 존스 합킨스 의과대학 박사,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이 들어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랜드폴 의원과 크루즈 의원은 부시와 함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가 반대도 많이 받은 격입니다.
네. 뭐 후보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도 많다고요.
예, 응답자의 대부분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대답에 59%가 의견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반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61%가 의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프 씨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영문학의 인기가 낮아지면서요. 해마다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메리 게르하르트라는 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예,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집안 내력 탓에 글쓰기도 소질이 있었던 메리라는 학생이 당연히 영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난 2011년 워싱턴 근교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졸업반인 그녀는 영문학 전공 외에 또 하나의 전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다시 경영대학교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공부를 하면서 회계, 통계 같은 이 경영학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영문학만큼 어떤 과목도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이 메리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여러 인문학처럼 이제 영문학도 뭐 미국에서 더 이상 인기 있는 학문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큰데요.
네.
예, 지난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인류학이나 역사학, 철학 같은 인문학보다는 취업 전망이 밝은 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경우는 지난 2009년 가을학기 영문학 전공자가 790여 명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 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5년 후에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가 두 배로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영문학 전공자 수는 480여 명으로 40%가량이나 떨어졌습니다. 또 버지니아 주립대학도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영문학 전공자는 18%가 줄었고요. 역사학 31%, 철학과도 40%가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컴퓨터 전공은 108%로 껑충 뛰었습니다.
네, 뭐 사실 전공별로 임금 면에서도 차이가 있죠.
예, 조지타운 대학교가 지난 2013년에 조사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네.
예, 25살에서 59살까지 대학 졸업자의 평균 연봉은 6만 $1,000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문학 전공자는 5만 $3,000로 평균 연봉에 못 미쳤는데요. 반면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는 8만 3천 달러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사실 철학이나 역사학, 영문학 같은 이런 학문은 고등 학문의 근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 걱정이 아닐 수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 메릴랜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입학을 독려하면서 영문 학도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교육 과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직장 내 여러 가지 상황에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기술 또 인도주의적 성품을 기르도록 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학 측은 또 고용주들은 창의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월러스 로 총장은 대학을 이 길고 튼튼한 줄기가 받치고 있는 꽃에 비유하면서 줄기의 가장 위에 있는 꽃은 사람, 인문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